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참 어려운 우리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펼치신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좀 더 어렵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초등학생 실력인데 성경은 대학생 수준의 교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처럼 어떤 그 실력의 차이로 차별화되어진다면은 결국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수준을 성경의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실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되어버릴 것이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불공평하고 어떤 특정인의 성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공평하다는 것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 누구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평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수준, 그 실력의 차이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배운 사람은 나름대로 말재주가 있겠죠. 축적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성경을 설명하는 그런 실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시골 할머니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이게 무슨 뜻이요? 설명해 보라 해도 할머니들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뭐 이렇게 뭐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운 사람,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어떤 그 지식과 말 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성경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뜻과 거리가 멀다면요, 그 말은 하나만이란 얘기입니다. 성경과 상관이 없는 말이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처럼 말 재주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말한 것들이 성경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그 말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성경을 가지고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 재주 없는 시골 할머니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성경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성경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누구도 깨달아 알 수 없게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만큼 수준 높은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고 관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세상에서 내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내 생활에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의 문제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관심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성경 중심이고 관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둔 사람이 성경을 펼치면은 백이면 백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성경의 내용, 복음이라 합시다. 그 복음에 대해서는 결국 원하지 않게 되고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대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런 의미에서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장은 아다시피 세상 끝,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종말 모르지 않을 것이고 또 다들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도 할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가 세상 끝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뭐 또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그건 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거부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처럼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도 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끝에 대한 이 얘기들이 저나 여러분께 어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해요. 물론 뭐 성경의 다른 내용들도 우리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 끝의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 내용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는 그 생각이 있죠. 먼 훗날에 일이란 그 생각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더 급한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짜증이 날 때도 많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그런 그 현실에서 지금 당장 내 문제도 급하고 무겁고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그런 현실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요, 뭔가 좀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아니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야말로 여러분과 달리 교회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안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치열하다. 제가 말은 드리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크게 실감은 뭐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도 뭐 교회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교회 부흥시킬 경쟁을 해야 되고 아마 그렇다면은 야 치열하다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아예 저는 거기에 손 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치열한 삶을 저는 실감을 사실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치열한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은 겪고 살아가실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임도 신경 써야 되죠. 엄마 아빠가 말리는 거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죠. 숨어서 몰래 깔아도 몰래라도 또 성적 신경 써야 되죠. 학생 사는 것도 힘들어 피곤해요. 주부는 주부대로 힘듭니다. 직장인대로 또 힘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학생들 살 편하지 물어보세요. 거기에 절 거예요. 성적 올려야 되는데 그게 어찌 편합니까? 대입을 위해서 내신 성적 관리도 해야 되고 말이죠. 또 대학생들 취업하는 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20대 백수가 쫙 깔려있다고 하는 판국에 말이죠. 주부는 주부대로 오늘 반찬 뭘 해야 될까? 반찬도 그 참 신경 쓰는 게 문제라 하더라고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 내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 그 말입니다. 내 사는 게 더 급합니다. 내 사는 문제만 가지고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지금 현실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끝의 얘기 먼 끝에 그 얘기가 관심이 가겠냐는 얘기예요. 관심이 안 가는 얘기를 좀 예수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관심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 사랑하라, 용서해라, 뭐 감사해라 이런 말들은 그런 대로 마음이 조금 뭐 땡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다. 그리 다가오기 때문에 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뭔가 마음이 땡겨지고 또 관심이 가는 건 또 있어요. 근데 종말은 오지 않은 일이고요.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지금까지 꼴을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올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느낌 팔팔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문제 그랬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죠. 쉽사리. 반대로 또 좀 미친 사람들 종말에 좀 지나친 관심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가 또 이제 그런 그 부류들이죠. 이 사람들 종말에 또 지나칠 정도 집중을 해가지고 현실의 삶도 팽개쳐버린 사람들이죠. 직장 가정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계산한 재림의 날 기다리면서 예배당 모여 집회만 하면서 내가 휴거될 이제 그런 날만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결국 이 종말의 문제는요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고 또 이 관심이 너무 심해서 집착도 또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세상 끝의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하신 배경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예수님이 갑자기 심판 그 종말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배경이 1절 2절입니다. 1절에 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의중을 아시고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런 말씀을 제자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그 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가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진다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먼저 그 생각할 것은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으며 왜 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 성전이 무너질 거란 말씀을 듣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왜 세상 끝을 생각을 했느냐 그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성전이 황폐하게 해서 버려질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간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이 됐어요. 착공이 돼가지고 AD 63년 주전 19년 착공돼가지고 주후 63년에 완공된 게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당시에는 성전이 착공된 지 22년쯤 되었을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착공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기간이 82년쯤 돼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당시 건축 중인 성전은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80년 정도 막 건축 기간이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냐 말이죠. 그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건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자연히 성전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들 그 신앙 중심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엄청난 그 웅장하고 화려함을 가지고 지하고 있으니까 그들 관심은 자연히 성전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기들 성전이 그처럼 웅장하게 건축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영광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그들은 충분히 가진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웅장한 그 화려한 성전이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진 거예요. 그들 신앙의 전부고 중심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저처럼 웅장하고 큰 그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과연 황폐하게 되어지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성전을 가리키려고 온 겁니다. 보십시오. 저 웅장합니다. 저렇게 화려히 지어진 성전이 과연 황폐하게 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의심이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리키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중을 이제 아시고 그 성전, 그 웅장에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완공된 성전은요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싸그리 무너지고 말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동기는요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민족 동기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짓밟으면서 70년에 완공된 지 7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80 넘게 지었다가 7년 만에 그만 싸그리 무너져버린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그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세상의 끝으로 이제 여기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 끝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을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차지한 비중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들 신앙의 전부라겠죠. 그들은 성전 없이는 신앙에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과 통한 유일한 통로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 없이는 제사 그들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제물도 바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 그건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 끝이라면은 그것은 결국 세상의 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 그러니까 세상 끝.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를 좀 미리 알고 싶었고 또 뭔가 좀 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자, 세상 끝이 있을 거니까 정신 차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막연히 기다리는 거, 그런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24장의 그 세상 끝의 얘기는 성경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 이해 생각입니다. 자, 얘기한 대로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성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신앙은 성전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성전이 황폐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한들 그건 너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종교의 생기는 무너뜨려져야 되고 예수님이 성전 대신 새로운 세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결국 새로운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80년이 아니라 800년을 건쳐 지은 그 엄청난 건물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있다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는요, 아,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어떤 것도 무기력하다 그것입니다. 무기력할 뿐이다. 21세기에 발달된 놀라운 과학도 우리를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도록 해주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은 힘은 없는 겁니다. 과학도요, 인생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아주 무기력하죠. 과학에 힘이 있다 생각하지만 그 힘도 우리 수준의 힘이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이 세상에서만 발휘하는 힘일 뿐이지 인자로 완성될 생명의 세계에서 과학도 무기력합니다. 정말 무기력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힘이다 생각이 들지만 돈도 무기력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는 뭔가 힘이 드는 구석이 있겠지만 돈으로도 인생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대비할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같은 사실을 며칠 전에 폭우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폭우로 강남, 서초구가 물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디입니까? 돈 많은 부자가 몰려있는데 강남 아닙니까?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네 가면은 수십억 건물, 집들이 질비하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한 평의 땅이 거기가 1억 몇천이라고 합니까? 명동. 1억 넘었죠? 명동도 물받았다고 해요. 단 2시간인가 3시간 폭우로 말이죠. 그 폭우로 대기업 어느 회장 부인이 지하실에 물이 얼마 찼는가 내려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폭우가 내려진다. 홍수로 집쓸려 나오는 것은 못 사는 동네 일로만 우리가 여기는데 뭔가 정부의 힘이 좀 소외되는 그런 건 일만 여겨지는데 돈이 집중되어 있는 그 동네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우리가 보면서요. 돈도 과학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연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돈만 넘으면 죽어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야 돈도 정말 힘이 없구나 그것 아닙니까? 힘이 없구나.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몇십 년 그냥 사는 것 가지고 내 인생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이렇다면야 뭐 어차피 몇십 년 살고 뭐 지옥 갈 그런 준비되어 있으니까 돈 믿고 살면 되겠지만요. 몇십 년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만큼이라도 내 속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끝장나야 될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눈에 보인 성전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내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세계, 이 세계는 무너진 세계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된 새로운 세계로 교체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상 끝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은 기다리고 먼 미래일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히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재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어떤 징조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그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있어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말한 대로 성전이 실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멸망당했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멸망천에도 이 같은 징조가 있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도 그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의 끝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세상 끝에 존재할 수 있는 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신 것인가를 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성전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믿고 의지하는 것, 제자들이 보세요.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 대단한 것을 얘기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그걸 이미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대인이 성전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불구하고 우린 다른 것을 또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과 함께 세상 끝, 종말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는데 우리가 접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몽땅 다 무기력할 뿐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중에 믿고 있던 거, 의지하고 있던 거, 힘으로 여겼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 무기력한 것이구나. 정말 세상 끝의 문제에서 그러한 것들은 아무짝에 힘도 없는 정말 힘없는 무기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중에 오늘 일어나야 될 종말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직 세상 끝은 오지 아니했지만은 신자는 이미 세상 끝이지만 그 심중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대개의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언젠가 모르겠지만 뭔 훗날 있을 일이겠지만 하면서 미뤄둡니다. 미뤄두고 다만 뭐 교회만 잘 되면 다 잘 다니면 되지 않겠는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회 잘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다면은 뭐하러 징조라는 걸 말씀하겠습니까? 막 징조 필요 없이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징조가 있든 없든 뭐 또 징조가 뭐든 솔직히 사람들은 뭐 세상 끝 뭐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미혹한 사람 있든 말든 난리의 소문이 들리든 말든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든 말든 뭐 기근과 지진이 있든 말든 세상에 사랑이 없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러려니 하면서요. 그래서 이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봐라 징조 봤지 끝이 있다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통해서 종말을 우리 머리에 기억하고 살아라는 이렇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건 너무 통속적인 생각이고요. 이 징조는 세상 모든 건 무기력할 뿐이다. 우리가 믿고 힘으로 얘기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끝은 얘기한 대로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요.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으로 믿고 있는 건 있는가 살펴야 되고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종말과 연결된 현재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종말을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이나 또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간격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봐도요. 종말을 믿는 교회가 세상과 아무 간격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한 자리 한 사람이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수위에 칠 가치에 두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이 웅장하고 화려한 그 건물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에 무리가 될 정도로 빚을 내면서까지 더 크고 더 좋은 건물을 마련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미혹하면서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정말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흔적을 보기가 힘들어요. 간격이 없단 말이죠. 세상 끝이 이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걸 무기력한 것으로 바라보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힘으로 여겨버리고요. 그 힘을 갖고 싶어서 안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세상 끝을 보여준 징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리는 소식들 모두가 다 징조들입니다. 다만 징조를 징조로 여기지를 않더라는 것, 무시한다는 거죠. 뭐 하늘에서 불우박이라 떨어지야 뭐 징조라 얘기겠습니까? 쓰나미가 있다 하고 지진이 있고 수십만 명 죽고 수만 명 죽지 않습니까? 아,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재해구나. 단지 그렇게만 치부하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자연재해구나. 10절 12절 보면은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이 땅 현실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잡아 죽일 듯이 경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엉터리 복음으로 많은 사람 미혹하고요. 또 사랑이 식어져 없는 게 지금 사회 모습 그대로입니다. 온통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세상 끝에 징조로 우리 눈앞에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날마다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면서 그 징조를 징조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신자로서 눈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건 무기력할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 그 새로운 세계를 교체되어 있는 그것이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 믿음과 생명과 어두움의 간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간격을 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달라요.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은 이 믿음 안에서 긴장을 하면서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눈이 분명히 열려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 아니한 게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무기력한 걸 힘으로 여기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란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심중에 세상 끝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살아있다면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령 부자로 산다고 해도 세상에 보일 때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지쳐 보이는 거죠. 그 관계를 존귀 여기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그게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끝을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세계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신자는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 세상 끝이라는 그 시각 안에서 보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무기력한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각할 수 있는 세상 끝, 종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전과 연결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종말이고 우리 현실에 살아있어야 될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 끝을 보여준 징조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징조입니다. 그 징조와 함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나아간 통로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능력이 세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답은 하나죠. 없고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길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치 없는 겁니다. 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믿음을 무기력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 믿음이나 해줄 게 뭐냐? 그게 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세상 끝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주만 바라고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몫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안에서 오직 주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눈이 감긴 채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힘으로 능력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끝에 서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모두가 다 무기력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심중에 이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를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